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닮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 구원의 현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올바로 잘 전해지고 저희 모두 잘 이해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희가 누가복음 12장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외식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12장에 오셔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럼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함께 모으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사는 자들인가. 이걸 이제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의 참모습을 가르치십니다. 11장에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대적하고 반대하고 해치는 자들의 모습들을 쭉 보이셨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이제 12장, 13장 계속 그 참 제자들의 모습을, 즉 천국 시민들의 모습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을 시작하는데 1절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끝까지 읽으면 이 예수님의 인기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잘못 이해하여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도 수없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가르침을 말하니까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이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뭐 우리도 노력해서 모을 수 있지만 참으로 모이는 건지 이게 모릅니다. 그러나 뭐 모이는 그 자체가 뭐 나쁘다 이 말이 아닌데 근데 요즘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비슷한 모습이죠. 잘못 깨닫고 잘못 알아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근데 참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몇 명이나 모아주시는 건지는 우리가 나중에 가봐야 알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많이 모였다가 다 흩어져 버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쯤에 다 예수님을 떠나가죠. 왜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자기네가 생각할 때 이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모로 생각해도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이니까 다 떠나갑니다. 끝까지 남는 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가 되도록 지금 12장에서 나오는 이 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저희가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오늘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가르치시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이라 하면은 성경에서 죄의 상징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은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7일 동안 누룩을 먹지 말라. 그리고 집에 있는 누룩도 다 버려라. 그렇게 무교절이라. 이걸 7일 동안 지냈는데 그 무교절 첫날이 유월절이죠. 첫날을 유월절로 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 즉 지금 예수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다 버려라. 죄를 버리라 이 말입니다. 즉 그렇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죄 없는 천국 그 삶을 예표하는 그런 절기였죠. 여러분과 저의 현실입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서 7일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누룩이 아예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즉 죄를 안 짓습니다. 죄 짓지 않아요. 그걸 지금 무교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 수준에서 예표 수준에서 이렇게 예표를 하게끔 하셨는데 거기서도 누룩을 다 제하여 버려라. 이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시죠. 외식을 주의하라. 근데 누룩이라 죄인데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외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초점을 좁혀 주십니다. 외식. 이게 왜 우리가 외식의 삶을 사느냐? 이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들로 감명을 받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더 좋게 생각하거나 이런 그것이 없으면 외식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즉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이 감명받게. 즉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외식을 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까?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조심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하고 함께 모으는 자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외식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2절과 3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 외식은 정말 쓸모가 없다. 왜? 어차피 다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2절과 3절이 다른 문맥에서도 쓰여질 때가 많은데 지금 이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지금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외식하지 말라. 왜? 다 드러나는데. 뭐 우리는 아닌 척 했고 우리는 뭐 이런 척 했지만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외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숨기고 또 거짓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나 무슨 말을 할 때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 골방, 즉 제일 안쪽의 방, 집에 있을 때 제일 안쪽 방에서 귓속말로 한 것까지 다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다 드러나고 다 심판받는 거죠.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내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 심판의 날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날이다. 잘한 것도 다 드러납니다. 칭찬도 그날 받게 되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린 모르잖아요. 뭐 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게 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심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왜? 다 드러날 거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드러내놓으신 것까지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드러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뭐 거짓 가르침을 판단도 하지 말고 계속 들어라 이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지. 그냥 글자 그대로만 갖고 와서 이 판단하지 말래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면 판단하지 말라고 했다 이따위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냈어요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다 하시는데 그걸로 왜 판단을 하지 말아요? 그러나 안 드러내신 것, 이거는 아직 판단하지 말라. 근데 어차피 나중에 다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뭐 제가 무슨 행동을 하거나 말할 때 내 마음이 어떤지 이건 아직 안 드러났잖아요. 이건 이제 나중에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드러나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말라. 왜? 모르니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사랑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따르고 외롭게 될지라도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위선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의 마음을 좀 잘 살펴보면 섞여 있습니다. 그만큼 섞여 있는 만큼 외식이죠. 지는 뭐 완전 하나님 영광이라 그랬는데 아니잖아요. 그렇게 외식적인지 않은 때가 언제냐? 성경을 말할 때, 진리를 얘기할 때. 진리는 외식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 진리만큼은 외식이 아니죠. 그 진리를 얘기한다는 그 인간의 마음은 또 외식일지 몰라도 진리만큼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특히 요즘 세상 우리 자식들이 걱정이 됩니다. 요즘 뭐 말 한번 잘못하면은 캔슬이 돼버립니다. 아주 전 이건 요즘은 아예 뭐 이렇게 지네 동네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왕따 당합니다. 그러니 말을 제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겁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죠? 점점 두려워합니다. 이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참 믿음이 아니면. 이런 세상이 굉장히 빨리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4절,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즉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그저 육체적으로 우리를 죽일 그저 우리를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밖에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육체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죽어도 유익하니까. 이게 뭐 말같이 쉬우냐?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믿음을 주시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죠. 세상 역사, 즉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람을 안 두려워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죄인들, 정말 인간들은 무서워합니다. 영화 배우나 뭐 운동 선수들이나 하는 꼬라지들 봐요. 그 와서 얘기하는 거 봐요. 얼마나 외식입니까? 예. 네. 미국에 대하여 욕하는 것들이 중국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못 합니다. 왜? 돈을 거기서 엄청 벌고 있으니까. 왜? 인간들을 무서워하는 놈들입니다. 두려운 거죠. 왜? 인기가 팍 떨어지고 사람들이 외면하면 이제 밥줄이 끊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인간들을 제일 미워한다고 하면서도 또 뭐 그들이 뭐 하는 거 좋아갖고 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로마서 3장 18절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두려워 안 하면서 인간은 두려워한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뭐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이 두려워하는 거 이건 아니죠. 왜 이 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을 하실 때 4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러분과 저를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즉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덜덜덜덜 떨면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거룩한 두려움. 한국말에는 경외라고 있죠.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잠시 그냥 지나가는 그런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지옥의 형벌을 분명히 가르친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내리실 수 있는가 하면서 아예 지옥 자체를 부인해버립니다. 아, 유명했던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게 부인하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지옥의 이 형벌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걸 사용하여 뭐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시느냐.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또 깨달으셔야죠. 여러분, 의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지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사랑으로만 얘기하면 감옥에 왜 보냅니까? 사랑하지 그냥. 왜? 의로워야 되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감옥에 가야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감옥에 가야죠. 그게 영원한 지옥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장이 뭐 사람을 죽이고 와도 아이 괜찮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남에게 엄청난 해를 줘도 그래 용서해 사랑해 뭐 이러기만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는 하나님이 그걸 벌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의로우신 분이 아니죠. 뭐 베레벨 말을 해서 자꾸 성경의 진리를 가짜로 만들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6절로 갑니다.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지금 계속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인간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그분을 믿어라. 왜?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보살핀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하반부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참새가 나오는데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즉 하찮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찮은 것도 다 주장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들을 보호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 이 말이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시는 하나님. 즉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일반 은혜적인 보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은혜적인 보호,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슨 큰 사고에서 보호하실 수 있고 뭐 다른 사람, 뭐 전쟁 중에 계속 보호하셔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보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특별 보호는 영원한 천국적 보호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보호. 왜 보호?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해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자까지도 두려워 말라. 그렇게 죽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신 자냐? 절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사랑을 안 하시기 때문에, 버리셨기 때문에 뭐 망하고 힘들고 죽고 뭐 이러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죽임을 당하면서도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죽어도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8절, 9절.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을 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다 멤버가 될 때 그런 고백을 한 잠들. 그러나 세상 앞에서도 예수님을 고백하셔야 하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다. 근데 여기에는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 이건 기독교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 그것도 사실 좋은 게 아니지만, 그건 좀 다르죠. 두려워하는 거하고, 그 말, 예수님에 관한 걸 부끄러워하는 거. 그런데 완전히 다르진 않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런 말씀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는데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요한 1서 5장 16절에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죄지만, 그리고 죽어 마땅한 죄지만,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지는 않죠. 즉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여기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 이 죄가 뭔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죠. 성경에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지만, 그러나 생각은 해봐야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특정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죄들하고는 구분이 된 죄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가복음에 가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 28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니라 하시니, 그리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30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즉 여러분이 기억나실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나왔죠. 근데 여기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안 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 왜? 뭐냐? 그게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더라. 즉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다시 말하면 성령님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한 그 얘기죠. 성령 회방죄. 왜? 그들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들었다 함이로라. 그럼 우리가 좀 이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내시는 그 사건 우리가 벌써 공부를 했죠. 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즉 귀신 쫓아내심으로 해서 계시가 되는 거였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계시죠. 즉 계시 그러면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죠. 그러면 뭘 계시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 아니면 모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이루시는 거냐, 이걸 계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귀신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도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계시하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가 계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계시를 지금 뭐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 이런 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성령님의 계시가 뚜렷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심이 뚜렷하게 증거되는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리고 엄청난 미움으로 그걸 반대하고 거절하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냥 반대하는 게 있고 아주 악의를 가지고 반대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 둘을 구분해 주십니다. 엄청난 그 미움을 가지고 화를 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나는 사람들과, 뭐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기가 그러네, 설교 중에. 무슨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기독교를 반대할 때는 심각합니다. 이런 사람들. 즉,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절하고, 그 성령님의 일을 사탄의 일로 몰아붙이는 죄. 여러분, 무슨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 중에 와, 저건 뭐냐? 그리고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건 귀신이다. 이렇게까지 간단 말입니다. 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짓밟고 예수님의 죽음을 비웃는 죄. 그래야 계속하여 일부러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리고 심한 미움으로 반대하고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그 뒤에 가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맹세까지 해가며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그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부인을 한 거지, 그 부인할 때 그 마음에 성령님의 그 예수님 계시까지도 거절하면서 부인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약했지만 그래도 계속 믿으면서 부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완전히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 그 가로 유다한테 그런 소리까지도 하셨는데, 넌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 악의를 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죄는 용서가 되는데, 그리고 또 용서되는 죄, 사도행전 3장 17절에 예수님을 수도 없이 거절하는데 거기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즉, 알지 못해 부인하고 거절하고 안 믿는 것, 이런 건 용서가 되죠. 사실 모든 죄들이 용서가 됩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물을 해방하는 해방은 다 사하심을 얻되. 물론 그 용서됨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회개하고 믿게 하심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안 믿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은 죄는 용서가 되죠. 왜? 여러분과 저도 안 믿었을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안 믿는 죄는 용서가 안 되죠. 이런 사람들, 이 성령 회방죄를 짓는 자들은 끝까지 안 믿을 것이 벌써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그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즉 사망에 이르는 죄, 즉 용서받지 못하는 죄, 지금 여기 말하는 성령 회방죄인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가 솔직히 지금 어느 정도로 성령 회방죄에 가까운 죄인가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정도가 있습니다. 그저 안 믿는 수준하고 악의를 가지고 대드는 수준하고 정도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지혜를 주시겠죠. 그러나 분명히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 위해서는 기도도 할 필요 없다까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죠. 이런 죄가 있다는 것.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의 계시를 완전하게 회방하고 모독하고 거역하거나 그 현실을 사탄의 일로 말할 수가 있겠는가? 없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질 수 있는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결코 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내가 졌나 걱정하는 것부터 이 죄를 안 진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내가 죄를 졌나 이런 걱정 안 합니다. 아주 악의를 가지고 지금 사탄한테 쓰임을 받고 있는데 아니 뭐 내가 이 죄 졌나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나 절대 이거 가지고 누구를 그렇게 정죄하라 이 말 아닙니다. 네. 아까도 말했듯이 다 드러납니다. 이제 나중에. 그 전까지는 안 드러난 거는 판단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거, 그들이 하는 행동, 저거는 진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죠. 이제 12장 11절 12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과 저에도 같은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거죠. 두려워 말라. 하실 말씀을 주신다. 이거를 이제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하면 이런 구절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또 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할 내용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런 현실을 기도하고 또 이런 현실을 소유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해야 할 말을 주신다고요.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즉 사도 바울도 믿고 그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냥 주신다 그래서 뭐 성경 공부도 하지 말고 그냥 저절로 뭐 난 생각도 안 하는데 줄줄줄줄 입으로 나온다 이렇게 무슨 신비주의 같은 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무슨 말을 할 거를 주시기를 구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성경도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나가갖고 가만히 있으니까 입이 저절로 열려갖고 쭉쭉 나왔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면 참으로 한다면 그러면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성경을. 그런 게 자기 마음이면.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죠.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위선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닌 척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아닌 것 같으면 저하고 한번 뱃을 해보실래요? 나중에 드러날 거니까.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함께 모으는 우리. 이 위선의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위선이 가득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말씀을 얘기할 때만큼 그 말씀만큼은 진리죠. 그러면 복음의 내용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만 위선이 없는 오직 진리를 사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은 그 예수님께서 위선이 없는 그런 진리의 삶을 살아주셨는데 그렇게 살아주신 것이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살아주셨다는 이게 아니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위선이 아니게 사시겠습니까? 물론 더 노력해야죠. 뭐 맨날 말하면 뭐 그럼 노력도 안 해도 되냐? 지금 그런 말이 아닙니다. 노력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뭐 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위선은 나쁘다, 위선하지 말라. 아니 위선이 나쁜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안 믿는 자도 압니다 그거. 근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 인간인. 그럼 그런 인간이니까 뭐 포기하고 노력도 하지 말라. 절대 그런 소리 아닙니다. 그러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를 얘기하고 그래 결국 잡혀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믿고 그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그분은 그 십자가 위에서 위선자 같은 취급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시인하는 자 같이 그렇게 죽으시는 겁니다. 아까 생각나세요? 9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를 시인하지 않은 자 같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부르짖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이 현실이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마땅한 현실인 걸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전해야 될 때 전했습니까? 예수님 그 말씀을 지켜야 할 때 거기서 떠들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고 죽기 때문에 거기서 아버지께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부인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시잖아요. 왜? 내 죄를 지고 지금 죽으시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를 부인 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이 잘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잘 예수님을 시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세요 지금? 예수님이 부인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위선자 취급을 당하시잖아요 지금 그 십자가 위에서.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실 때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잘못 이해하는 우리는 아마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아요. 아 가짜인가 보다. 진짜 위선자인가 보다. 저 죽잖아 저거. 하나님께서 시인도 안 하시잖아 지금. 그럼 우리 예수 저 가짜구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3일 후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확실하게 깨닫는 겁니다. 위선자가 아니셨구나. 왜 위선자였으면 부활 못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시구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부활하시잖아요. 그리하여 죄가 없으심이 증거되고 참 아들임이 증거되고 위선자가 아니시고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이 증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진리를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영원히 위선자가 아닌 자가 된 것입니다. 천국에서 위선 요만큼도 안 하고 살 것입니다. 그 삶이 이미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사는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 현실을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증거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위선 안 하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그 현실이 나를 위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현실이 내 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그 현실을 최대한 보여주며 살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위선자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실패할 거죠. 그러나 또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그리고 노력해야죠. 그러나 또 실패할 거죠. 그러나 우리는 절망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위선자로 안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다시 오신 날 그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건데 와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이 벽 뒤로 제가 말한 거 제가 한 짓 이게 막 비디오로 쫙 보여진다면 제가 어느 정도로 창피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창피 안 하실 것 같아요? 아주 잘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 그 하나님 앞에 그날 쓰게 되는데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진리의 삶이 이제 나의 삶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게 설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결국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니까.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과 이와 정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빼놓고 아무 부끄러움도 없이 이건 교만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 그 아주 나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안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영원한 천국 현실. 로마서 10장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예요. 다 드러나. 그냥 죄송하죠. 그러나 잠시 눈 깜짝할 사이. 그 다음부터는 아무 부끄러움 없이 온전하고 완전한 의로운 자로 사는 겁니다. 영원히. 그런데 그렇게 이미 살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뭘 잘해요? 잘하긴. 한번 싹 드러내봐요. 아이, 데려와봐요. 뭐, 아주 뭐, 지는, 뭐, 부끄러울 거 없다고 하는 인간. 하나님께서 한번 샥 다 보여주면. 뭐가 없어요, 없긴. 시편 25편 3절 상반부,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러분과 저의 현실입니다. 이런 말씀 안에서 저희는 오히려 기쁜 거예요. 다 드러나야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진리를 전하고 위선자로 안 사는 거예요. 왜? 그런 게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썩어빠진 그런 것도 다 드러나겠지만 또 이런 것도 드러날 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을 정말 진리를 말한 그것도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더 많이 드러나도록 노력하며 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엄청난 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 너무나 엄청납니다. 이렇게 부끄러울 수밖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그 수치를 당해 주심으로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영원한 영생을 살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 삶이 이미 시작됐음을 감사드리고 그 현실을 이제 진리로 살면서 더 많이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